자,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엘리야를 같이 볼까 하는데요. 뒤쪽에 오랜만에 이렇게 스크립트를 좀 마련해 놨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보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좀 모자르나요?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따라 우리가 듣고 배우고 교제하고 또한 그것들을 우리 삶에 비추어보는 시간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늘 겸손하게 나아가기를 원하오며 그 가운데 참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깊은 말씀의 진리들과 또 여러가지 우리를 향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들을 우리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체험하고 또한 인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전하는 자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또한 듣는 자들에게 명철함과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3회에 걸쳐서 엘리야 대언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엘리야는 지금 우리가 이제 다루고 있는 이 분열왕국 시대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봐도 가장 중요한 대언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들에서 조금 따로 떼어서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엘리야를 좀 보기 전에 지금까지 나왔던 대언자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제가 그 드린 스크립트에 몇 명의 그 있는데 이제 얼마나 기억하실지 우리 한번 쭉 보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숫자가 꽤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아히야가 있었습니다. 아히야. 이 아히야는 솔로몬 시대에 아주 유능한 관리로 일을 하고 있던 여로보암을 접촉해서 장차 이제 이스라엘의 열 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왕국이 분열된 이유가 솔로몬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인데 여로보암도 다윗과 같이 만일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면 이 여로보암의 왕국을 지속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열왕기상 11장 29절에서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히야는 이때 여로보암을 이제 왕으로 세우게 된다는 말씀을 전했던 것뿐만 아니라 한 번 더 나옵니다. 이때로부터 한 20년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이제 여로보암이 정말 왕이 됐고요. 여로보암 왕 그 치세의 말기 정도에 그의 아들 아비암이 이제 죽게 됩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변장을 하고 아히야를 좀 찾아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마도 한 20여 년 전에 자기한테 좋은 대언을 해줬었잖아요. 왕이 될 것이다 해서 이번에도 좀 좋은 말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아히야는 여로보암의 아내를 바로 알아봤고요. 이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아들 아비야가 죽을 것이고 또 여로보암이 그 죄로 인해서 온 집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히야는 이렇게 왕국에 대한 계시,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왕국이 어떻게 될 것이다를 그 대언을 이렇게 전해주는 이러한 사람들이 흔치 않습니다. 보통 한 사람의 죄를 지적하거나 뭐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이 왕국이 하나님의 어떤 큰 역사의 계획을 전해주는 대언자들은 흔하지 않은데 이 아히야는 이런 왕국에 대한 계시가 주어졌을 만큼 영적으로 아주 깨어 있었던 사람이고요. 또이 여로보암을 상대로 했던 만큼 아주 용기가 있었고, 그리고 솔로몬과 이 여로보암 이 왕들조차 이 아히야가 말씀을 전할 때 아주 순종적으로 있었던 걸로 보아서 이 권위를 인정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 이제 이 부분에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이 역대기하 9장 29절에 보시면 이 아히야는 또한 솔로몬의 행적을 기록했다고도 나와 있습니다. 아히야는 글도 썼어요. 그야말로 이제 이 아히야는 솔로몬 당대의 솔로몬 전문가였습니다. 자, 두 번째,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과 베델의 늙은 대언자가 있었죠. 그쵸? 기억하시죠? 여로보암이 이제 자기가 베델에 거짓 제단을 세웠고 거기에 있었을 때이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다짜고짜 대언을 합니다. 나중에 요시아라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이 요시아가 언젠가 이 제단 위에서 이 단을 섬기고 있는 제사장들의 뼈를 다 불사를 것이다 라고 대언을 합니다. 여로보암이 화가 나서 그를 붙잡으려고 손을 저자를 잡아라 했을 때 어떻게 됐죠? 이 손이 말라버렸어요. 손이 말라버렸던 사건이 이때 발생했습니다. 제가 지금 생소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난 세 달간 이야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또 늙은 대언자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유다로 돌아가려고 하는 길에 이 사람을 속여서 먹고 마시게 하여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사자에 의해 죽게 합니다. 자, 세 번째, 스마야가 있었습니다. 스마야. 이 스마야는 열지파가 분열된 남왕국 그의 첫 번째 왕이었던 르호보암이 화가 많이 났었죠. 나라가 지금 쪼개졌으니까요. 그래서 18만 명의 군대를 모아서 북왕국 이스라엘로 진격을 하러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스마야가 대언을 하면서 그 행위를 중단시켰습니다. 스마야는 이 르호보암에게 분열이, 왕국이 분열된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서 벌어진 일임을 선포하자, 르호보암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군대를 철수했습니다. 르호보암도 한번더 나와요. 한몇년 후에, 2, 3년 후에, 이집트 왕 시삭이 쳐들어왔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스마야는 왕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시삭의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르호보암은 이때도 겸손하게 행했습니다. 주는 의로우시다 이러면서 스스로를 낮추었습니다. 스마야였어요. 자, 네 번째. 아사랴라는 대언자도 있었습니다. 아사랴. 아사랴는 어떤 왕때 있었냐면 아사 왕때 있었어요. 아사 왕때 아사랴 대언자였어요. 이디오피아 사람 세라가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로 다시 한번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아사랴는 아사 왕에게 가서 스스로를 강하게 하고 손이 약해지지 말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그를 위로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사는 아, 죄송합니다. 이디오피아 사람 세라의 군대를 막은 후에 아사 왕에게 와서 스스로를 강하게 하고 손이 약해지지 말라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역대기하 15장 1장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마 제가 그 스크립트에는 대언자 이름과 그 말씀이 있는 거기만 적어 놨을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아사 왕은 정말로 이제 스스로를 강하게 해서 다시 한번 그 땅에서, 이스라엘, 유다 땅에서, 바알 신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몰아내는 종교개혁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니가 있습니다. 하나니. 이 하나니는 성경에 총세번 나오는 이름이라고 했었죠? 하나니는 아사왕 치세 말기에 있었습니다. 아사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하나님께 합당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한 왕이었는데, 치세 말기에 몇 가지 잘못된 판단을 좀 합니다. 특히나 북왕국의 왕이었던 바아사가 쳐들어왔을 때 이번에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시리아 왕 베나닷과 외교 관계를 맺어서 바아사를 쫓아보낸 적이 한번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사왕 앞에 와서 이 일을 꾸짖고 앞으로 계속해서 전쟁이 있을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예후가 있습니다. 예후는 제가 지금 기억이 요 자리에서 아마 언급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후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 하나니라는 대언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부자가 모두 다 대언자를 하던 경우는 흔치 않아요. 흔치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니가 대언자였기 때문에 예후를 대언자로 이렇게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후를 아버지 하나니아와 관계없이 이제 그의 믿음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대언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예후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또 이제 예후라는 인물이 성경에 또 나와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아합의 둘째 아들 여호람을 죽이고 왕이 된 예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은 같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동명이인이에요. 이 예후는 아버지 하나냐는 남왕국에서만 활동했었는데 아들 예후는 북왕국과 남왕국 모두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예후는 북왕국 그 바하사를 만나서 바하사의 가문이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서 멸족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했던 대언자가 예후였습니다. 또 이때로부터 한 30년 정도가 지나서 남왕국 왕 여호사밧이 이제 북왕국의 아합 왕을 도와서 전쟁을 한번 한적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라못 길르앗에서 이 아합이 죽게 되는데 바로 그 전쟁에서 여호사밧이 전쟁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길목에 이렇게 지키고 있다가 예후는 이 여호사밧을 만나서 꾸짖습니다. 역대기하 19장 2절에 보시면 왕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돕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셔야 하겠나이까라고 질책합니다. 예후는 젊었을 때 아버지 하나냐가 아사를 꾸짖었을 때 아사가 이 하나냐를 감옥에 가두었어요. 아사가 선한 왕이었는데도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냐가 자기 아버지 하나냐가 아사를 꾸짖고 감옥에 갇힌 것을 아마 보았을 거예요. 자기 아버지였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후는 용기를 잃지 않고 아사보다 더 무서웠던 바아사를 꾸짖고 여호사밧을 꾸짖었습니다. 자, 일곱 번째. 성경에 이름은 나와 있지 않은 대언자들이 몇 명이 있는데 이때 한번더 있습니다. 한 대언자라고만 되어 있어요. 시리아 왕 베나닷 2세가 아합 왕을 쳐들어왔을 때한 대언자가 아합에게 나와서 시리아 군대를 아합 손에 하나님께서 넘겨주실 것이다 라고 대언을 하였습니다. 정말 아합이 이때 이겼죠? 두 번이나 이겼죠. 자, 여덟 번째. 여덟 번째, 뒤로 갈수록 아마 점점 더 기억이 잘 나실 거예요. 미가야가 있었습니다. 미가야. 미가야는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과 함께 베나닷 2세를 공격하기 전에 여호사밧의 요청에 따라 불려와서 아합 왕이 이번 전쟁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대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대언했던 시드기야와 400여 명의 대언자들이 모두 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짓 새 영이 임한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드기야가 미가야를 뺨을 한대탁 때렸죠. 그것뿐만 아니라 아합은 이 미가야를 어떻게 했죠? 감옥에 가뒀습니다. 감옥에 가두고 아합은 전쟁에 나갔다가 전쟁에 죽었어요. 그리고 미가야가 감옥에서 풀렸다는 글은 없습니다. 미가야가 안타깝네요. 잊혀져 버렸어요. 감옥에 갇힌 채로. 미가야는 성경에서는 이 장면에서만 등장을 해요. 그 아하방에게 너 죽을 거야 라는 그 경고만 할 때만 등장을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이 미가야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아하방에게 아주 참되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미가야가 단순히 아하방에게 반대만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아하방이 삐뚤어진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전할 때저 사람이 왜 나에게 이런 안 좋은 얘기만 하지?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미가야는 아하방에게 반대만 한 것이 아니라 아하방에게 참된 충성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을 보시면 미가야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즉 왕은 주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런즉 왕은 주의 말씀을 들으시라. 이거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하신 말씀이다. 미가야가 정말 왕을 그 충성하는 마음이 없었고 정말 막대먹은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가야는 비록 감옥에 갇히고 뺨을 맞고 하는 수모를 당한다 할지라도 미가야는 왕에게 최선의 예의를 갖추어서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라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미가야는 이렇게 말했지만 삐뚤어져 있던 아합왕은 그것을 그렇게 듣지 않았습니다. 우린 이 부분을 기억을 좀 해야 합니다. 엘리야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오늘 반이 갔네요. 자, 엘리야에 대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대언서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아주 유명한 대언자들이 많은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다니엘, 에스겔, 심지어 예레미야 시대에 이렇게 있었던 좀 유명하지 않았던 오바데아나 이런 대언자들도 대언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성경에 어떤 대언서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다뤄지는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대언자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백성들이 큰 고통을 당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근 있잖아요. 가뭄을 간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부터 돌이키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는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죽었던 사람이 다시 부활하는 사건들이 여러 건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일어났던 일이 바로 사르밧 과부에게 있는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난 거 그겁니다. 성경에서 부활하신 사건들이 우리 얼마 전에 우리 박노찬 형제님께서 쭉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에서 죽었던 사람이 다시 부활한 첫 번째 케이스가 바로 이 엘리야가 했던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아주 또 용기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온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알의 대언자들 수백 명과 싸우게 됐었어요. 아합에게 기근을 전하는 그 말, 그 용기 없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어요. 예스르엘 나봇의 포도원을 이 아합이 빼앗았을 때 아합에게 가서 책망을 했던 일, 용기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 아합은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기 위해 엘리야를 막 찾아다니고 있었는데 자기 발로 나타나서 아합에게 경고를 했었어요. 이렇게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 앞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연약한 인간적인 모습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가장 연약했을 때는 다름이 아닌 그 바알의 대언자들을 모두 죽이고 승리의 순간 직후에 찾아왔습니다. 갈멜산 위에서 큰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그 직후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라 했던 말을 상당히 성경에 보면 놀라하고 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자기가 이 바알의 대언자들을 다 잡아서 처리를 했으면 엘리야가 당연히 나를 잡아드리려고 하겠지 예상할 수도 있었을 텐데 엘리야는 거기에 깜짝 놀라서 도망치게 됩니다. 이 850명의 바알의 대언자들을 상대하는 거는 예상했어도 이 한 명의 여자를 상대하기는 좀 어려워했나 봅니다. 허둥지둥 도망치기 바빴고요. 낙심했습니다. 이세벨의 분노를 듣게 된 뒤에 부엘세바까지 도망치고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청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때 이제 뒤에 자세히 보게 될 거예요. 자신이 자신의 그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 그러니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라고 이렇게 엘리야가 말을 하는데, 아마도 엘리야가 스스로 생각을 해보길, 이 조상들은 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부흥을, 즉 이게 무슨 말이냐, 바알의 대언자들을 몰살시켰잖아요. 그것들 자신은 할수 있었다라고 믿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세벨에게 쫓기고 있다 보니까 나 역시 마찬가지로 할수 없었구나, 좀 그렇게 후회가 되거나 아니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위로하시는 말씀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대언자가 아직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이큰 믿음의 진전 뒤에 아주 작은 어려움 하나로 좌절을 겪거나 낙심에 빠지는 일들이 사실 저에게도 있었고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만약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이 엘리야를 한번 기억해 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의 대언자를 남겨 놓으셨습니다. 이때 오바데아라는 그 대언자는 이세벨이 대언자들 다 죽이고 있으니까 50명씩 나눠서 동굴에 각각 숨겨 놓았었어요. 오바데아만 해도 100명의 대언자를 숨겨 놓았습니다. 물론 오바데아도 다른 대언자들과 연락이 안 돼서 자기가 숨겨놨던 이 100명이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엘리야도 이렇게 대언자들이 다 죽어나가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 대언자가 자기만 남아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려 7,000명이나 어딘가에 숨겨놓으시고 먹이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계셨습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이 땅에 남겨놓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위대함과 동시에 인간적이었던 엘리야는 야고보가 한번 중요하게 인용을 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17절에 보시면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는 분명히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육신적으로 아주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우리와 달랐던 건 아주 집요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합은 이 여호사밧이 또 다른 대언자를 찾을 때 미가야를 거론하며 자신의 좋게 대언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합 입장에서는 미가야가 자기에 대해서 좋게 대언한 적이 없다라고 했지만 아마 이때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엘리야를 까먹어서가 아니라 이 당시에 미가야는 사마리아 수도 안에 살고 있었고요. 엘리야는 저 멀리 그 요단강을 건너 길르앗 쪽에 있었기 때문에 미가야를 빨리 부르면서 미가야만 나한테 좋지 않은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페니키아 공주로서 아합과 결혼을 하면서 이스라엘 안으로 바알 메카트 이교 숭배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요거 한번 제가 메카트라는 말을 예전에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했는데, 이 바알이라고 하는 건 가나안 사람들이 부르던 말이었고요. 페니키아 사람들은 동일한 그 자기들이 숭배하던 그 신의 이름이 멜카트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바알 멜카트 이교 숭배라고 합니다. 이 이세벨은 이 이교 숭배를 가지고 들어온 것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뿌리를 내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세벨은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수없이 죽이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아합은 이 당대 최고의 부를 누리고 있던 페니키아의 후원을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세벨의 악행을 전혀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가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시기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했던 그 아합 왕과 이세벨의 시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그 위대했던 대언자를 바로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에 보내신 것도 아마 이와 같은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자세하게 한번 보겠지만 시간이 얼마 없어서요. 조금만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아마 17장 지금 성경책 한번 펴놓으시고요. 같이 따라가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등장과 동시에 1절에서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앞으로 몇 년간 이슬이나 비가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를 하였습니다. 이 개혁성경에는 우로가 있지 않으리라 뭐 이렇게 돼 있을까요? 우로. 난 예전에 우로가 뭔가 했어요. 소 뭐 그런 건가. 비하고 이슬이 없을 거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아, 요즘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즘처럼 사실 그 과학기술이 발달된 사회에도 비가 안 오면 가뭄이 심하다고 뉴스에서도 막 나오고 하잖아요. 이 당시에는 농경사회였는데 이 농경사회에서의 기근은 뭐 호환 마마보다 훨씬 더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이때 엘리야의 경고가 다른 대언자들의 경고와 달랐던 것이 있어요. 다른 대언자들 왕에게 와서 수없이 경고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8명의 대언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대언자들이요. 이때 엘리야가 아합에게 경고했던 것이 좀 다른 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바로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앞으로 몇 년간 이슬이나 비가 없을 것이다 라고 경고한 게 하나님께서 가서 전해라 라는 직설적인 말씀이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엘리야는 오래전부터 기근이 발생할 것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자, 신약 야고보서 5장 17장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아, 몇 년 동안이 3년 6개월이었습니다. 3년 반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비가 오지 말라고 미리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이 말씀은 그 야고보서 5장 조금 앞쪽의 말씀들과 한번 같이 살펴볼까 해요. 이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야고보가 언급하던 도중에 이 엘리야를 인용을 했던 것입니다. 이 15절, 야고보서 5장 15절에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들을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리라 라고 되어 있고요. 16절에는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이걸 다시 이제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볼 때는 그냥 이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만 좀 보고 엘리야를 이렇게 인용을 해오는 쪽으로 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엘리야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엘리야의 입장에서 보면 엘리야는 당시 병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영적으로 병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합을 위해 기도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기도에 이 기근에 대한 기도는 비록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제로 굶어 죽었어요. 아, 그러면 엘리야가 잘못 기도한 건가요? 엘리야가 기근이 와달라고 기도를 했고요. 정말 기근이 와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굶어 죽었고 아합 왕의 분노를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엘리야가 기도했던 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즉 이세벨이 뿌리내린 바알 숭배에서 떠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 죄지은 누군가가 있으며 기도를 했는데 정말 저 사람이 굶어 죽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럼 내가 이게 맞나? 잘한 건가? 라는 의심을 좀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 이러한 것들을 문자적으로 100% 적용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사실 저도 좀 혼란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진리는 변함이 없다고 믿습니다. 영적으로 병든 자를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그에게 기근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물론 기근 그 자체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야고보서 5장 18절을 보시면 엘리야는 나중에 다시 기도하여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자기 열매를 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아, 그런데 이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 뭐 우리 눈에 보이는 다른 형제들이 아니라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다시 열매를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회복하심도 동시에 바라야 하고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이 야고보서 5장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허다한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을 함께 소망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필요한 만큼 기근을 함께 보내주실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기근이 오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시 잘 믿고 회복할 수 있도록 그것 자체에 대해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민수기라든가 그 예전에 그 신명기 같은 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실 때 그 마지막으로 사용하시겠다 한 것이 기근이었어요. 이 엘리야는 그것을 기억을 해내면서 극도로 패악하고 이 이세벨이 와서 망쳐놓았고 이 바알 멜카트 신앙 숭배가 만연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기근을 주셔서 정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 길들을 하나님 앞에서 찾았던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기근을 선포한 뒤에 이제 도망쳐 다니는 일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엘리야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을 때 참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포함한 이스라엘과 유다를 어떻게 다루셨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이해할 수 있기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엘리야 또한 참 성경에서 하나님에게 아주 위대하게 사용되었던 사람 중에 하나이지만 주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이 어떠한 변화를 갖기를 원하셨는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 그를 통하여 또한 오늘날의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어떠한 영적인 적용을 할 수 있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진전된 믿음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그 가운데 무엇보다도 참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합 왕이 미가야를 비롯하여 엘리야 많은 대언자들에게 질책을 받았을 때 주님, 미가야와 엘리야는 아주 공손하고 예의를 갖춰서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성정이 뒤틀려 있던 그 아합 왕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지 아니하고 자기에 대하여 악하고 아주 나쁜 말만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도 이러한 삐뚤어진 마음들이 없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곱게 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전해질 때 겸손하고 무릎을 꿇고 또한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옷을 찢고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요 올바르게 듣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주님, 엘리야의 이러한 모든 사역과 또한 행동들 가운데에서 주님 하나님께서 참 우리 안에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말씀들을 잘 교훈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에서도 주님 이와 같은 겸손한 자세를 우리 지속시켜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한 지체 간의 교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한 번쯤 이러한 일들을 생각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